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3초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약 AD 56년 전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그리스 북부와 남부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고 난 직후 자신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약 30마일 떨어진 남쪽에 밀레도라는 항구 동시로 불러서 떠나기 직전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17절부터 24절, 보지 않았지만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고별 설교입니다. 저희들은 고별 설교라고 하지만 마지막 인사,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도의 당부의 메시지가 여기 17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보내고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내년 한 해와 또 지나가는 올 한 해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18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을 회고하며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3년간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회고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3절의 말씀에서는 앞으로 그가 가게 될 예루살렘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사역을 그가 생각하며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8절부터 21절까지 지나간, 이제 지나가고 있는 2014년 한 해를 회고하고 돌이키며 나누기를 소망하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직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내가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곧이어서 그가 어떻게 3년을 그들과 살았는지 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바울은 먼저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3년간 자기와 머물렀던 에베소의 귀한 성도들과 장로들, 리더들에게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3년을 머물렀는지, 살았는지, 행하였는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행했는지를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곧 모든 겸손과. 바울은 먼저 그가 3년간 그들 가운데 머물며 살았던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모든 겸손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의 삶을 보고 함께 살았던 자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담대히 그리고 감히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삶을 보고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경외했는지,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 애썼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나를 버렸는지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종종 우리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목사들이 럭셔리한 집에 살면서 수억 원대의 승용차를 몰고 개인 비서들을 두면서 자신을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웃긴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 웃기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3절부터 35절 이어지는 고별 설교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청년 결백한 삶을 살았고 물질에 초연한 삶을 살았으며 심지어 성도들에게 아무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강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겸손했고 겸손한 삶을 살았고 물질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가 겸손한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과 나누기 원하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식구들 앞에서 모든 겸손으로 한 해를 행했는가? 과연 성도들과 내 가족과 나의 지체들이 나의 한 해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진정 모든 겸손으로 한 해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냈는가? 이 말씀을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째, 지금은 한 해를 어떻게 내가 행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진지하게 진솔하고 묵상할 때이며 회개할 때라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여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남긴 멋진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어떻게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였는지 살았는지를 너희들도 아는 바다라고 선포한 직후 두 번째로 모든 겸손과 더불어서 눈물로 나의 사역을 요약했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배소의 3년의 사역을 눈물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의 기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종종 우셨다는 기록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통분하여 우셨다. 모두가 감탄해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사역이자 첫 메시지의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를 위해 울어라.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자신을 보며 울던 부녀들을 향해서조차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되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빨리 곡을 하는 부녀, 돈을 받고 와서 울어주는 곡하는 부녀들을 빨리 고용해다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울게 하라. 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이제 모두 멸망하게 되는 직전까지 울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당황하시고 얼마나 한탄하셨으면 이제 빨리 곡을 하는 부녀라도 불러와서 너희들 앞에서 울게 하되 너희 눈에서 눈물이 찔끔이라도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울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2014년을 보내면서 성도들께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우십니까? 최근 울었던 게 언제입니까? 울었다면 뭐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바울은 31절에서 무엇 때문에 그가 울었는지 여기 기록합니다. 그는 31절에서 내가 3년이나 그들을 일깨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3년이나 그들을 일깨워서 밤낮 쉬지도 못하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몸이 아파 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해 분해서 운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파서 병치리를 해서 운 것도 아니라 3년을 밤낮 쉬지 못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다. 그렇게 그런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가족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누구는 한국교회를 보고 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땅의 미국의 풍요로움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가난함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탄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무기력하게 성장해버린 이 땅의 청년들을 보고 비통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돈의 권세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가슴 치며 울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고 울어야 하며 지금 누군가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이 시대의 미국 이민교회들을 보고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주님 탄식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내가 울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울었느냐.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10년을 살며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구 사람들을 10년간 대하면서 귀하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긍정적이고 사회 봉사, 정직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 서구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건 제가 느낀 바. 예를 들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가족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해 병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삶의 고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처하는 모습들이 선진국 사람들 다웠습니다. 그 고통을 잘 인내하고 파지티브하게 넘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파지티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건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가? 그 문제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와서 울부짖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초연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부르짖고 매달리고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있고 소경이 되었고 귀신에 들려있는데 파지티브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리고 있는 나의 문둥병을 주님 앞에서만큼은 옷을 찢고 상처를 드러내서 부르짖어야 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있습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셨습니까? 우셨다면 무엇을 위해 우셨습니까?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펑펑 울고 애통해야 하고 비통해야 합니다. 내 죄를 보고 울어야 되고 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거짓된 입술을 보고 울어야 하고 주를 모르는 가족들, 자라지 않는 교회들, 정체돼버린 현실들, 영적인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들을 보고 울고 또 울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3년의 사역을 울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얼룩진 그의 사역을 그는 세 번째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그는 자신의 3년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나는 울었고 나는 모든 겸손함으로 행했고 시험을 참고 견디고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기면 사단은 관계를 펼칩니다. 주를 섬기면 사단은 역사한, 여러분이 사단의 짓을 하면 사단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면 사단은 역사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은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의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았던 대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사단의 간고한 관계를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이지한 게 아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역시 어렵고 두렵고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내가 갈 사역과 장소에서 무엇이 기다린다고 하는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고난과 인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했고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2015년 그리는 그림과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해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이 말씀을 보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2015년에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면서 환란과 결박이 내게 온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가정과 교회와 사역의 여러가지 계획들을 세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성령에 매여서 이 계획들을 세우는 것. 더 나아가서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나는 믿고 있었는가?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내게 만약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조차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고난과 인내의 여정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네 번째 예배소의 3년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했다 합니다. 유익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에도 그것을 어디서든지,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구역이든지, 예배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담대히 선포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회개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길거리든 다른 곳에서 복음을 거의 증거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타성에 젖어서 이제 기독교의 국가에서 무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열차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길에서 증거하지도 않았고, 학교에서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신학교요, 교회요, 가정요. 바울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열정과 이 사람의 컴패션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불도저였구나. 이 사람은 또한 용기 있는 자였구나. 어디서든지 이것이 유익하기에, 유익하다 믿었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믿었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담대히 거리낌이 없이 전파했다라고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들, 무엇이 다른 겁니까? 열두 제자가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받고 난 직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방언을 한 것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열두 제자가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졌던 건 이들이 불도저와 같은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40일 전에 불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 주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40일이 지난 직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위협함을 하감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관원들과 공회 의원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늘 보는 게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할 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가 나와서 돌을 던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돌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칼을 던지든 여차기를 하든 누구든 믿음으로 나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유나단이어도, 사울이어도, 엘리압이어도 누구든 골리앗은 죽게 되어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증거하는 말씀. 아이를 보고 육아에 지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돌볼 때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한 해 동안 피곤했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이거 아십시오. 주님을 믿어도 피곤하고 안 믿어도 피곤한, 엘리야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합니다. 다 피곤한, 다 지칩니다. 우린 다 힘듭니다. 공부해도 힘든, 먹고 살기도 힘든, 애 보는 것도 힘든, 다 힘, 숨 쉬는 것도 힘든, 누구나 다 피곤해집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싸웠던 그도 지쳐버렸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다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는가? 얻지 못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다 좌절하고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 먹고 살기 썩어질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 신나게 싸우다 지치셨습니까? 뭐 때문에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누구를 봅니까? 바울도 피곤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자신과 스태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막을 지으며 밤에는 눈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피곤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20절, 21절 그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증거하여 가르쳤고 그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예배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바울은 이렇게 네 단어로 요약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고 견딘 것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했다. 이것이 너희들이 본 반이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들을 너희들이 본 증인들이 아니냐. 우린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나의 구역의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은 보라, 비상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길을 떠날지를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환란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비장한 바울과 같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떠나는 에베소 장로들과 리더들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령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에, 심령에 매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의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모든 사역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마치고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결연히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전부 예루살렘의 축제를 위해서 우리들 설과 추석을 맞는 것처럼 즐거운 들뜬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몰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분 이곳을 위해 죽으러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가신 주님의 결연한 모습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것은 성령에 매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성령에 매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난 1년간 무엇에 매어 살았는가? 성령에 매어 한국에 가고 이주를 했는가?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에 매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 이전에 나는 지금 현재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직장에 매여 있습니까? 자식에게 매여 있습니까? 육아에 매여 있습니까? 인터넷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과 시간들을 헛된 것으로 대부분 매여서 미련하게 얽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한 직후 이상한 말을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고 은사를 받아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사역의 흐름을 알고 정확하게 쪽집게로 집어내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성령에 충만히 매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모르겠다. 당대 아니 이 기독 2000년 역사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은사자이자 사역자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수많은 것들을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가 23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투옥과 이제 환난들이 내 성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은사에 충만한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상의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한마디 내가 들은 것은 이제 내가 가는 각 성에서 결박과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2015년을 기다리고 계획하면서 결박과 환난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니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마치고 있는가. 바울처럼 진정 감옥에 투옥되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고난을 받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환난과 투옥이 만약 내 앞에 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자신과 가정, 교회의 한 해를 계획하고 그리면서 바울과 전혀 다른 상상과 계획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계획과 생각과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너무너무나도 초라하고 쓰레기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매여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한 시간 반 아침 저녁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지를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 영에 나를 메워주십시오. 환난이 나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데 그래도 메이고 싶습니까? 성령에 메였더니 갑자기 주식이 오르고 사온 집이 엄청나게 오르고 만사형통, 무병장수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내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고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여 휘파람을 부는 2015년이 아니라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데 성령에 매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자 마지막 24절에서 바울은 우리들 귀에 꽂힐 중요한 말씀을 여기 던집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함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경주를 달리는 마라톤의 선수의 비유처럼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계획하거나 설계하거나 너희들과 가는 길과는 다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것, 내가 캔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루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이루려 하는데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종교이군요. 툭하면 생명을. 광신자들의 집단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바울은 내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심지어 누구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무엇과는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각성해서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고 함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함에도 그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사지로 들어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반대로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딴 교리는 없습니다. 그딴 신학은 없습니다. 적당히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 지옥에 간 그딴 식으로 하면 다 지옥의 불기둥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비전과 그것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이 교회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면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특징. 일어나는 교회, 간단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거기에 메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드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종교입니다. 선교사는 누구인가?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얻겠다라는 교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우리들이 못 알아먹을까봐 주님은 더 쉽게 얘기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 됐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3년을 공생애를 거치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고 그를 동정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육은 무익.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성령에 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환난과 결박이 있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주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자식과 자녀 교육에 매이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가정의 생명, 안위를 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와 구역은 인간의 냄새나는 공동체로 반드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2014년 한 해를 마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한 해를 계획하고 어떤 한 해를 계획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한 해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2014년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쳤습니까? 그것이 2014년 여러분 그것의 삶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히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살아였는지를 너희들이 아는 바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회개만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석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도대체 무슨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나와 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환난과 결박이 내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믿고 계시며 준비하는 분 있습니까? 성령에 지금 매여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내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결단하며 비장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던지겠노라, 그렇게 비장하게 예배소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바울과 같은 비장함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년의 올해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성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이 환난과 결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전혀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메시지처럼 비장하게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